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누가복음을 끊임없이 이제 하다 보면 지루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특별한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방문하셔서 설교해 주신 그런 목사님이 계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강해가 보통 네 번 이렇게 진행되다가 한두 주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마음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고 그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의 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밭만 제대로 준비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공중에 새들, 특별히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을 내긴 내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가시나무들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밭이 있다. 씨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가시나무들이 워낙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뿌리도 있고 싹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자라질 못해. 너무 복잡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열매 내질 못하고 악한 열매, 좋지 못한 그런 열매 이런 것들만 내는 그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사람 속에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마음밭이 좋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를 받고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특히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계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잠언 4장 23절에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Issues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Issues of life. 우리 다 이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라이프의 이슈들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도 이슈가 될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이슈가 될수 있고, 이런 모든 게다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마음을 계속해서 딱딱하게 갖고 있으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 열매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딱한 마음을 깨야 그래야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딱딱한 마음 깨는 것도 여기 누가복음 8장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깨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 시작하고 일단 괜찮다가 설교만 시작이라면 눈 감는 분들이 여기 있으면 많이 보여요. 이게 다 1차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일단 들어야 깨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야 된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하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데 가서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지, 쓸데없는 신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드는 그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저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2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지금 듣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형제요, 나의 골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만이 많은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내리닥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고 여기 지금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이 사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 지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데 거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도시는 나사렛이에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본거지로 삼았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나의 친도시다. 내가 아주 이렇게 주로 활동하던 그런 무대로 삼는 그와 같은 도시가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에서 다른 쪽으로 저쪽 베세다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정확하게 갈릴리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자, 갈릴리하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그 지형도 그렇고 잘 아셔야 그래야 이 사건이 생긴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팔레스타인 땅이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은 우리가 유대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그 다음에 저 위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갈릴리하고 유대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열두 지파 중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의 땅이 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는 성경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윗부분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레바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저 위에 두로와 지돈 지방 이런 데가 있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 북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는데, 보통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보게 될때저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 학식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렇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예의가 없고, 특별히 이방인들하고 반역을 도모해서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 말투가, 그렇죠, 갈릴리 사람인 걸 드러낸다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사투리가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거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 사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거의 이 갈릴리 지하방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말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갈릴리 호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혹시 나중에 이제 구경 가실 그런 계기가 있으면 가시기 전에 이제 지형을 좀 이렇게 잘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저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은 국가 이름도 레바논이고, 왜 국가 이름이 레바논이냐? 거기 레바논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이 있어요. 왜 요르단이 있어요? 거기 요르단강이 있기 때문에 요르단이 있는 거예요. 요단이 아니다,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형, 이런 지도, 지리 이런 걸잘 알면은 그럼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저 위에 굉장히 높은 레바논 산이 있어요. 그 레바논 산에 눈이 녹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 그게 요르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레바논 산,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란고원이라는 데가 있고, 골란고원 밑으로 이렇게 통해서 계곡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이제 물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밑으로 흐르면서 이제 요르단강이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 밑에 내려가면 사해가 돼서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죽은 바다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과거에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보통 이제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그러냐? 굉장히 넓어요. 길이가 21km, 너비가 10km, 그래서 둘레가 한 50km 정도가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평균 한 5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폭풍이 가끔씩 내려치는데, 폭풍이 내려치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산에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쭉 형성하면서 결국 이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 밑으로 200m 정도 내려가 있는 아주 깊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가운 그런 바람이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갖고 계곡을 통해서 휙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쳐서 불게 되면 그러면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이 삽시간에 이게 모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난류라고 하는 그런 이 이상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폭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 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형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 여기가 아주 평화스러운 곳이고 또 고기를 잡는 거 아주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베세다라고 하는 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자, 2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이제 어느 날 한 거 보니까 드디어 이제 공생의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휴식하러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젓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잠이 드셨다.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여기 내리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이 높은 데서 이 밑에 해발 밑으로 200m 알겠죠? 이런 데로 내려치는 거예요. 계곡을 따라서 그렇죠? 깔때기처럼 생긴 데로 휙 하고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꾸짖으시니까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일순간에 여기 바람과 성난 파도가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다 어려움 속에 빠지고 여기 가서 보니까 위험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의 분량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요약한 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마음밭 이런 것이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야 믿음이 성장을 한다. 그렇죠? 들어야 믿음이 성장을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잠기고 위험에 빠지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한번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부정한 영에 들린 그 사람에게서 부정한 영을 내쫓으세요. 그 다음에 39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40절 가서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또 41절 가서 보니까 마귀들을 꾸짖어서 마귀들을 내쫓아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저기에 가서 너희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상상하지도 못할 그와 같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12절, 15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 17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가서 보니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다니면서 정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도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 다 보긴 했는데 그게 본인들에게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기 잡는 그 사건 그거 외에 그것도 사실은 물고기 잡은 거지 본인에게 일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폭풍우가 내리쳐갖고 지금 죽게 된 일은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본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꼼짝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남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도 보고 참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본인에게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에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손다 놓고 혼비백산해서 그래서 두려움과 어려움 그 다음에 이 무서움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폭풍우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폭풍우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에게, 그렇죠? 파도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게 사람 같으면 명령을 하면 들을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물과 파도 이런 게 사람의 명령을 듣고 저렇게 조용해질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들의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 태풍이 불고 있고 허리케인이 불고 있고 정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가 요동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에게 파도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순식간에 이 물과 파도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퀘스천 마크가 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이 바람과 물과 심지어 파도가 명령을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그저 단순히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 이 단순히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인격체라고 제가 말씀할 땐 영어로 pers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고 아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고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는 개별적인 그런 인격체인데 이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과 위엄과 영광과 그 본질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기에서 아버지가 저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성령님이 있어서 이게 무슨 주종관계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원 속에 이 땅과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영원의 그러한 그 시간 공간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슨 계급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공간과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이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실현하시면서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성령님도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타임, 시간이 있는 이러한 이 공간에서는 그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 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영원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다시 그런 관계가 없어요. 다 어떻게 돼요?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몸을 입고 오시고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신데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고 또 성령님은 이 두 분보다 더 열등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단순히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다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파도도 만드시고 구름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바람과 물과 파도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가? 왜 그래요? 머릿속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8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히브리 말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면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성경에 나와 있는 군대는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온 땅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 사람도 만들고 메뚜기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군대로 이야기하면서 천사들 포함해서 이 세상과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3절에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4절 하늘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죠? 7절에 용들과 모든 기품들 저 밑에 바닷속에 있는 그것까지 너희는 다 찬양하라.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11절에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이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가 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의 말에 따른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권 중에 특권을 줬어요.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시편 14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공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종이 예스 하고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혹이 땅 속에 들어가 썩는다 해도 부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불러올리시면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 예수님 같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의 인생에서 너희와 함께하면 인생의 폭풍우가 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개혁성경처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들은 다들 싫어해요. 읽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놀라운 특권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한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다 한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특권 뭐 때문에 얻었어요? 믿음을 통해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걸 싫어하는데 성도도 이걸 싫어해요. 환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도 기뻐한다.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 제자들에게 폭풍우가 지금 내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다가오게 될 때 정말 예수님에게 꾸중 듣는 그런 성도가 되지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건하게 돼서 그렇죠? 이러한 폭풍우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폭풍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인전을 어렸을 때 많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 저 아래층 도서관에 가면 여기 거기에도 위인전도 있고 위인전에 많은 그런 그 인물들 가서 보면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정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한 그 사람들 가서 보면 한결같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여름에 제가 삼성을 일구어낸 이병철 씨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떼부자가 아니에요. 공부도 못해서 졸업도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비통함도 있고 제가 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도 있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 이후에 이게 또 끝나니까 자식들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형제 자매들 목사 여기에는 갈등이 생기고 우리 삶에 이 폭풍이 큰 거 작은 거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 신앙생활의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 고통을 잘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복음 선포하는 게 어렵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목적, 그렇게 하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배신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에는 악한 것, 고통, 슬픔, 비통,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황하세요? 아니요. 주무시고 계세요. 평안히 계세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평안히 계실까요?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면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 닥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 인생에 닥친 폭풍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미국 가서 이제 공학 박사도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번역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5, 600명 모이는 그러한 이런 교회로 이게 발전을 하고 아이들도 그래도 다 대학교 그래도 교육도 다 시키고 뭐 집도 하나 가지고 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그냥 승승장구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고통, 폭풍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제 아버지가 무일푼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반공포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 어머니가 조실부모 해서 저희 어머니도 하나도 돈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인생의 폭풍이 가난이라고 하는 폭풍이 이제 시작이 돼서 말 그대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 당시 제가 1959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 당시 6.25 전쟁 이후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이 시작이 돼서 많이 이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으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76년 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어머니가 간장을 다리다가 메탄올 이 골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몸에 큰 화상을 입으셔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아들만 셋이 있고, 그렇죠? 뭐 아버지 이제 계신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냥 집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겨우 목숨을 살리고,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 얼굴이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엄청난 것 같은 고통의 흔적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82년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만성 신부전에 걸려서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면서 몸이 이렇게 불어나시는 거예요.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캐나다 땅에 딱 도착했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길 도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실험을 해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실험을 죽으라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결과가 나와야 졸업을 할 텐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 고생하고 하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끝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이제 끝나고 박사하러 이제 미국에 들려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제 아내와 함께 몇천 킬로미터를 또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서 캐나다 이제 캘거리라는 데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때 제 큰아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래 예정대로 하면 미국에 들어가서 1월 한 20일이고 이때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건데 먼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19일 날 아기가 한 달 정도 먼저 이제 조산해서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캐나다 캘거리는 12월 한 20일쯤 되면 영하 40도 내려가요. 영하 40도, 차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기 낳고 제 아내가 걸어 다녔어요, 병원을.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가운데 어찌됐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 3주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야반도주를 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1월 7일에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1988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3년 반쯤 지나서 이제 받게 됐는데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 군데 이력서를 내도 오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야. 이것도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석사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 박사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는데 박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백 군데 내도 이력서가 안 돼요. 그러다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직을 이제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에 1992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교회 문제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교회. 그렇죠? 10년 동안 주일만 되면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아이들하고 고민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1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다녀보진 못했어요.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집에 있고 뭐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 1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월에 결국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미숙하니까 1년 반 만에 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네, 교회가 10년을 기다려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교회가 파손이 이제 된 거예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큰 실패가 이때 이제 실패하게 됐어요. 아내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그래서 한의원에게 갔더니 당신 화병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제 하기 전에 그 1년 전에 2008년 8월에 흠정력 성경 이제 초판을 출간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이 킹잼 성경을 출간하고 이제는 다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판매도 되지 않죠. 한영대역 성경도 만들어야죠. 스터디 성경도 만들어야죠. 교정해야죠. 이런 세월이 지금 십몇 년, 지금 15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일 반복하는 어려움이 지금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 교정했어요. 그래서 2011년 400주년 기념판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또 한번 교정을 해야 되겠다. 최선을 지금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침례교회는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400주년 기념판도 내고 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늘어나는데 교회 건물을 확장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엄습을 하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우울증을 또 앓게 돼서 그래서 정신과 병원 의사 앞에 가서 내가 잠을 못 잔다 하고 이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그 병도 이제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는 우리 막내가 겨울철에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180도 전복이 돼서 그래서 또 죽을 뻔한 그런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고통, 고난, 또 이 성경을 하면서 특별히 목사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단 소리를 듣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50여 년 동안의 그런 삶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제게 고통을 주고 제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저를 모욕하고 저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이 사실은 저를 만들었다. 저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이런 거 하면 여기 연약한 지체들, 아픈 사람들, 그렇죠? 부부 갈등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알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자식들 속세기는 거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나는 그런 일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제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제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살다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닥칠 때 위험에 빠질 때 주님을 부르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한 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는 그런 폭풍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